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찾아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님들에게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31장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을 좀 다루겠습니다. 산상수훈 전체를 상세하게 다루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 권의 책이 있을 정도로 많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만 시대 소망에는 이제 간략하게 정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중요한 대목만 간추려서 지금 오늘까지 하면 18가지 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13번째,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성경절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경절이면서 이 성경절을 대할 때마다 왠지 약간의 부담을 느끼는 성경절이기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아니 성경책에 있는 것을 다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글을 이 말씀을 읽으면 힘이 빠집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신 있습니까? 자신 없습니까? 여긴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시시로 자주 경계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인간적 정욕의 지배 혹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옛 성품에 거의 아무런 변화 없이 구원받기 전과 거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살아가는 경향과 목적과 원동력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적으로 밥 먹은 힘으로 살고 자기 의지로 행세하고 자기 정신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빌립보 2장에 있는 말씀 좀 찾아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 2장 빌립보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잘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구원 받았으니 내가 뭐 어떻게 한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랴 그런 생각이 아니고 늘 마치 그 그릇에 물을 하나 가득 담아서 들고 물이 옆으로 흐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도록 들고 가는 그런 마음이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받은 구원이 떨어지지 않게, 새나가지 않게, 이 물로 가득 찬 그릇을 들고 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런데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 자신의 힘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기 빌립보 2장 13절이 조금 내용이 뭐 아주 어려운 건 아니지만 얼른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동번역 성경을 찾아보시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불러 일으키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5장 48절은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느냐? 여기 가려뽑은 기별, 시대소망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가려뽑은 기별 1권 336페이지와 37페이지에 보면 우리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들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아까 이제 그 말씀이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역 안에서 거룩하심 같이 우리들 자신의 영역 안에서 우리들의 제한된 능력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우리들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리들은 진리와 사랑과 거룩한 품성의 탁월성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밀초로 인장을 찍는 것처럼 영혼은 하나님의 영의 인을 받게 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된다. 여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역 안에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역 안에서 거룩하라, 온전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성경은 그 한 절만 읽어가지고는 의미가 충분히 살아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읽으면 그 좌우에 앞뒤에 있는 말씀을 세밀하게 살피면 그 의미가 살아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4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건 아주 부분적인 일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해를 비춰주실 때 의인에게만 비춰주십니까? 악인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의인에게도 해를 비춰주신다.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의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신다. 지금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 두 가지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으로 온전하시니 너희도 너희 영역 안에서 온전하라.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해를 사람에게 비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비를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역 안에서 악인과 선인을 아주 공평하게 공정하게 사랑하시고 대하시듯이 너희는 너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대하라 이것입니다. 38절로 44절에서 45절 초반에 보면 그 내용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던 말씀이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각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정말 순결하고 흠없고 완전한 그런 존재가 되라는 말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기 지금 주신 말씀에 사람들을 대할 때에 좀 인내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좀 손해가 돼도 감수하고 좀 억울해도 참고 좀 나를 미워해도 좀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불가능한 것입니까? 이런 마음가짐, 이런 행동은 우리가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정도의 삶을 이루어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을 뿐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생각하면서 늘 사람을 대할 때 예수 믿기 전처럼 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성령의 역사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모두 함께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아주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골자입니다. 14번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뭐 항상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특히 신앙 연조가 좀 길어지고 교회 안에서 여러 이런저런 중요한 직책들을 맡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잘 하지 않습니다. 속은 어떻든지 간에 무언가를 지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진심에서 나온 변화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판을 의식하면서 타인 중심이 돼 외식적인 타인 중심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중요한 교훈은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보라는 것인데, 이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사는 것이 자칫 왜곡되면 외식적인 타인 중심이 되어버릴 수 있다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결국은 진정한 타인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리스도 중심이 아닐 때에 우리의 삶은 자칫 잘못하면 외식적인 타인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전엔 제가 이제 일선 목회를 뭐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방문하는 일을 거의 안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다른 집 우리 교우님들 가정에 방문을 자주 가게 되는데, 제가 의식적으로 한 건 아닌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뭘 느끼게 되는가 하면, 이제 들어가면 물 한 컵씩 뭐 나오지 않습니까? 뭐 주스도 한 컵씩 주시고. 근데 그 물 한 컵이 나오면 뭐 그렇게 의도하신 한 건 아닌데 묵상을 하게 돼요. 물 한 컵을 두고 묵상을 하고 마셔요. 근데 집에서는 물 한 컵 마실 때 묵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방문 가서 물 한 컵 마시기 전에 묵상하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엄격한 의미에서 외식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묵상을 가끔 안 해요. 집에서도 물 한 컵 먹으면서 묵상할 때까지 방문 가서 그 물 마시기 전에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제가 적은 예를 들었는데, 우리의 생활 속에 상당 부분이 외식입니다. 그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위선입니다.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을 다 갖게 돼요. 예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타인이 시각적으로나 또 감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불쾌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한 최소한의 몸가짐, 말가짐 혹은 마음가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이제 아첨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적절한 선이 있어요. 그것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예절하고는 또 전혀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은 비슷할 수 있어요. 예절이나 위선이나 모양은 비슷할 수 있는데 그 동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자신의 실제적인 상태나 모습보다 더 나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어떤 가공적으로, 인위적으로 꾸며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 세 가지 면에서 권고를 하십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랍비들이 아주 자랑삼아 하던 세 가지 일입니다.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일. 시대소망 312페이지에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행할 때 자신에게 주의를 끌거나 칭찬을 받기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도록 하라. 고통당하는 가난한 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주라. 기도할 때에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라. 금식할 때는 머리를 숙이고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한 마음을 안고 다니지 말라. 바리새인의 마음은 황무하고 쓸모없는 땅과 같다. 그런 땅에서는 하늘의 생명의 씨앗이 무성히 자랄 수 없다. 우리도 구제를 합니다. 구제를 할 때 그 구제를 한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제나 구제는 마음속에 깊은 동기가 중요시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구제의 동기는 진정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모든 것을 내어주어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진정한 동기 없이도 얼마든지 겉으로 볼 때 구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남 앞에 보이기 위하여 또 그런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옳지 않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뭐 남 앞에 이렇게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뭐 굉장한 기도는 드리지 않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다못해 이제 공중기도 드릴 때에도 기도를 잘해야지, 기도 말을 잘해야지 그런 욕심이 사람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속 마음밭을 갈고 닦아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사람의 귀를 의식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식할 때 티내고 기도할 때 모양내고 또 이렇게 뭘 갖춰가지고 여러 사람 알게 구제하고 하는 것들, 그런 행위를 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황무지 같다 그랬어요. 그런 마음 밭에서는 말씀의 씨앗이 자라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구제하고 진정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잘 자라고 결실하게 할 수 있는 밭갈입니다. 밭갈이. 우리가 말씀을 허다하게 많이 들으면서도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도 열매가 맺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밭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밭갈이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밭갈이. 진정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구제하고 진실한 마음을 갖고 나갈 때 그러한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이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늘 마음속에 아주 진심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번째,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지금 여기 뭐 첫째 팔복 8개부터 시작해서 지금 15개까지 진행되는 이 그 하나하나 이 개수는 어디 그냥 뭐 정해진 개수는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끄집어낸 것들이니까 또 이것은 무슨 법칙처럼 뭐 14번째, 15번째 팔복처럼 그렇게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두 주인은 무엇과 무엇인가요? 네? 여기서 말하는 두 재물은 무엇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이에요. 왜 하나님과 사단이 안 나오고 왜 하나님과 재물이 나옵니까? 하나님과 재물이 이렇게 상반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과 재물은 서로 다른 주인이고 한쪽 주인을 섬기면 다른 주인을 잘 못 섬기고 그게 왜 그런 논리가 왜 나옵니까? 재물 자체는 결코 우리의 신앙의 원칙과 상반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이번에 이렇게 성도들과 힘을 모아서 교회를 이렇게 좀 새롭게 고치면서 느낀 대단히 중요한 진리 하나는 돈이 참 좋긴 좋구나, 그거예요. 돈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아쉬운 것은 돈이 좀 더 있었으면 훨씬 더 멋지게 고칠 수 있는데, 아, 돈의 한계가 오니까 이게 더 하고 싶어도 거기까지밖에 못하는 게 좀 아쉽긴 아쉬웠습니다만. 어쨌든 돈이 들어가니까 달라져요. 돈 자체가 신앙이나 또 하나님과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자꾸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재물과 이렇게 대립되는 개념으로 왜 자꾸 설명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주인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을 팔아가지고 부자가 되는데, 땅 장사를 하는데,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그게 다 원래 하나님 땅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가지고 이것이 내 것이다, 네가 사라, 그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재물을 받아 쓰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재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하나의 그 결과지, 재물 자체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주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상반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신앙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교회의 종교적 의무에 대하여, 신앙적 어떤 자기 책임에 대하여 소홀해지고 등한히해지는 아주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재물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재물과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자꾸 이렇게 분리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이 재물에 대한 적절한 권면이 나오죠. 이거 뭐 자주 읽던 말씀이지만 한번 더 확인해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들은이 아니에요. 부자들은이 아니고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간에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은 그 말이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자가 시험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난할지라도 자꾸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시험을 받고 침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것이 뭡니까? 돈을, 재물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돈 때문에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사람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재물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과 상반된 다른 주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재물을 다룰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성실하게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주면 넉넉히 받고 안 줘도 괜찮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 때 우리는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8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나옵니다. 시대소망 312페이지부터 봅니다. 성경상 신앙은 많은 다른 가마 속에 끼어 있는 한 가지입니다. 그 가마는 으뜸 가서 모든 다른 가마에 스며들어가서 그것들을 지배해야 한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요소가 신앙의 지배를 받아야지 다른 것이 신앙에 영향을 미치거나 신앙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좀 각각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신앙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야지 다른 모든 삶의 요소들이 신앙의 지배를 받아야지 그래야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재물 사용의 원칙을 하늘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살 때에 그것이 가장 안전한 재정적 삶이 될 것입니다. 로마에 이런 풍자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굉장히 큰 부자가 천국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저기 시찰하고 방문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집이 있어요. 이게 누가 살 집입니까? 당신 집에 있던 그 종이 살 집이요. 아니 우리 집에 있던 종이 어떻게 이렇게 큰 집에 삽니까? 어쨌든 그것은 당신 종이 살 집이요. 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주 초라하고 못난 집이 하나 있어요. 저건 누가 살 집입니까? 그것 당신 살 집이요. 아니 제가 아이고 제 종이 저렇게 큰 집에 사는데 제가 어떻게 저기 삽니까? 아니 천국은 밑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공평하게 지어지는 것이요. 당신 종은 가난했지만 상당히 많은 것을 물론 액수가 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물에 큰 몫을 떼어서 늘 하나님께 바쳤는데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에 비해서 너무 드린 게 없어가지고 거기 올라온 것 가지고 지은 게 요것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생명보험을 요즘 보험들을 많이 듭니다. 보험 들은 사람 수가 뭐 몇천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몇천만. 인구보다 많아요. 보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씩 들으니까 보험자이 들은 게 몇천만이 되는 모양이에요. 보험을 참 많이 들어요. 특히 생명보험을 많이 듭니다. 근데 생명보험은 언제 나옵니까? 죽어야 나옵니다. 생명보험을 들으면은 반드시 그 보험료는 누가 탔었습니까?
딴 사람이 탔습니다. 자기가 쓸 돈이 아닙니다. 생명보험은. 그리고 보험회사가 파산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액수는 자기가 붙는 액수에 따라서 그 배당액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다가 생명보험을 들면, 하늘 생명보험에 들면 모두가 누가 탑니까? 본 사람이 타는 거예요. 딴 사람이 타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 그 보험회사 총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파산할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파산 위험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총재시에요. 그 다음에 그 배당금이 굉장합니다. 우리가 붙는 거에 비해서. 우선 하늘 맨션 입주권이 있어요. 하늘 맨션 입주권을 받게 되고 영생을 보장받습니다. 영생. 영생을 보장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을 상속받을 권리가 생겨요. 그 어느 보험이 더 낫겠습니까? 그 하늘 생명보험에 착실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게 살아있는 투자입니다. 그것이. 어떤 영국의 한 청년이 그 당시 영국이 꽤 좋지 않았던 때 같아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미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미국을 좀 이제 가려고 돈을 부지런히 모았어요. 그 여러 달을 이제 노동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 가는 그 배, 뭐 그 당시 배로 주로 다녔기 때문에 이제 배 티켓을 하나 가까스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 배를 탔는데 그 배 타고 가는 기간이 7일쯤 걸린다고 그래. 7일. 그 당시에 한 7일 걸렸다고 그래.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간신히 그 배 탈 티켓만 자기 나름대로 배 탈 티켓을 샀는데 배 안에서 7일 동안 먹을 그 음식 값을 준비를 못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 안에서 아니 뭐 일주일까지 좀 굶으면 못 가랴 하고 이제 밥 시간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밥 먹으러 가자면 아니라 속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저녁 좀 굶어야 되겠다고. 그 다음에 또 밥 시간이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식사하러 가자고. 아유, 난 계속 지금 속이 안 좋아가지고. 아, 그냥 당신만 먹지 뭘 자꾸 나를 이렇게 신경 쓰냐고. 아유, 근데 뭐 좀 지나니까 나중에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자 소리 들면은. 그래서 막 누가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면 왜 남 상관하냐고 화를 막 내고 그랬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밥 먹으러 가자면 자꾸 화내니까. 아, 근데 나중에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이제 간신히 이제 도착이 되는 듯 했는데 방송이 나오는데 이게 뭐 지금 이 기후가 안 좋고 해가지고 한 3일 더 걸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냥 도저히 그 말 들으니까 더 참을 수가 없게 돼가지고 일단 뭐 나중에 뭐 배에서 날 쫓겨내랴 하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제 각오를 가지고 식당에 들어가서 고픈 김에 그냥 막 시켰어요. 시켰더니 아 이게 혼자 드실 거냐고. 아, 나 혼자 먹을 거라고. 그리고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막 시켜놓고 그냥 정신없이 먹었어요. 한동안. 그 나중에 이게 다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배 탈 때 배값에 다 밥값이 들어있는 건데요. 배 타는 순간부터 내릴 때까지 먹고 자는 것이 가는 것까지 다 포함이 돼가지고 보장이 된 티켓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하늘에 갈 때까지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그 티켓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걱정이 많아요. 우리 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부터 더 먼저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짐승은 자기 집을 두 개를 가진 짐승이 없답니다. 모든 새 집은 하나예요, 각각. 모든 짐승은 굴이 하나입니다. 자기 집이 하나예요. 집을 여러 개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람밖에 없대요, 사람밖에.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기왕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하나님의 자녀됨에 전심전력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문제들은 하나님이 이미 다 이 구원 티켓 속에 포함을 시켜서 구원 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가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어도 어떻게 될 것을 보장하셨습니까? 다시 살 것을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생명,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도록 생명까지 보장했는데 다른 게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사소한 일로 타협을 하고 살아요. 아주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그냥 교회를 나오다가 말고 딴 데로 가고 또 별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또 교회를 얼마 동안 또 쉬기도 하고 또 형제들 간에 아주 사소한 문제 가지고 또 마음 상해 가지고 또 교회를 못 나오고 우리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 하늘 왕자와 하늘 공주답게 좀 멋지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 모든 필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날마다 전진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